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10월 17일 손에 잡히는 경제, 먼저 오늘 주요 경제 뉴스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가는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운전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업을 본격화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시업계는 내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동안 택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140개국 가운데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두 계단이 오른 건데, 거시경제 안전성과 ICT 기술 보급에서는 1위였지만 노사협력, 노동자 권리 등의 분야에서는 각각 124위와 108위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국내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가운데 1곳 정도가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가맹점 간의 경쟁이 격화됐다는 해석입니다. 환경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에서 노후 경유 차량과 버스,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벌입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열흘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서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예, 10월 1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총. 네. 경총에서 또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가업을 승계할 때 회장님이 도련님한테 지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주장이네요.
예. 예. 뭐 보고서 같은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 증여 세제 현황과 개선 방안, 이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식으로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손녀죠.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에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는 65%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이렇게 기업을 상속해 줄 때 상속세가 50%인데 여기에 30%의 할증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65% 정도라는 것이고요.
예.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한 55%, 독일은 30%, 프랑스는 45% 등이니까 이 세율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천억 규모 혹은 1조 원 규모의 가치를 갖는 기업을 한국에서 상속하면 법대로 세금 내면 65%를 내야 되는데,
네,
다른 나라로 가면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세율 좀 바꿉시다, 이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거 상속세, 물론 이제 상속세야 다 요즘은 내는 분위기인데,
네,
그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시는가 보면 결국은 그 기업에서 그냥 일감을 몰아줘서 쌓아서 가져가는 거라서.
몇 차례 뭐 그런 지적을 여기서도 했고요.
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그 편법적인 상속이라든지 뭐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가름을 다른 회사로 몰아줘서,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 일을 몰아줘서 거기서 배당을 많이 줘서 그걸로 상속세를 마련하고, 이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만 상속세가 높아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속세가 높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런 것들을 뭐 용인하고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경총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속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서 상속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보다 차라리 매각하는 게 낫다. 만약에 그런 식의 기업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을 잃게 되는 거고,
예,
그거는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적당한 선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경총의 주장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해외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이 이렇게 상속을 할 경우에 도리어 세금을 깎아주는 곳들도 많다. 그러니까 가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도 많은데
예.
우리나라도 물론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좀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법들을 나라별로 보면 나라마다 환경과 문화와 역사와 여론이 다르니까
네.
다양한 세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얼추 비슷한데 나라들마다.
예.
이 상속세, 증여세는 선진국들끼리만 비교해봐도 하나도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이 물리는 나라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많이 물리면서도 실제로 상속을 막는 효과는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게 법으로 막을래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 이재용 그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걸 막게 하면 현대차하고 삼성하고 크로스로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현대차
네.
일감은 저쪽 이재용 일가에게 몰아주고 삼성 일감은 정의선 부회장 일가에게 몰아주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서
네.
이거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무튼 고민거리이긴 한데 예. 상속세를 깎아주거나 뭐 기업을
예.
물려줄 때 다소 좀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혹시 없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지금만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도 가업 상속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는 여론이 꽤 많았어요. 기업들 내에서는.
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에 한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세금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라는 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기업을 계속한 기업 같은 경우에 연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
이 지분을 상속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세금을 이제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의 주장은 이게 해외의 이런 제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고 두 번째는 아예 상속세율 자체도 50에서 25% 정도 절반으로 좀 줄여주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 언급하신 대로 논란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GM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좀 평소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GM 측에서 지금 한국 GM 측에서 회사를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회를 통해서 이 분리 결정은 했고요. 이제 주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데요. 회사를 그 연구 디자인을 하고 있는 R&D 회사하고 나머지 이제 생산하는 회사하고 두 개로 지금 회사를 분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노조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수순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투표, 그러니까 이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어제 했는데 가결이 됐습니다. 이 투표율을 보면 찬성이 78.2%니까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회사를 분리하는 것의 주총은 19일이고요. 그리고 이 쟁의 행위와 관련돼서 이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대충 보니까 한국 GM 같은 경우는 22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GM 쪽이 상당히 지금 시끄러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조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럼 이렇게 연구개발 조직과 생산 조직을 두 회사로 분리해놓고
네네.
그중에 하나만 구조조정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중에는 겁니까? 철수할 때도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뭐 연구 디자인 센터만 남겨놓고 뭐 생산은 예전에도 뭐 철수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불과 한 6개월 전에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몸을 좀 더 가볍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그래도 GM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네.
그 정부 자금도 투입되면서
그렇죠.
GM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비토권.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고 가기로 해서 노조가 걱정하듯이 미국 GM 본사야 뭐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직스럽진 못하다는 뜻인가요?
사실상 비토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이번 사례에서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에 이제 GM이 자금 수혈을 하면서 산업은행이 처음에 8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5천억 원 정도 규모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지원 규모를 늘린 게 비토권과 관련된 부분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5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기로 했고
예.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반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보니까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분명히 이 회사 분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던졌습니다.
예.
근데 이사회 구성 자체가 10명인데요. GM 측의 이사가 7명, 사는 측의 이사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손들고 다수결로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열지 말 그 주총 열지 말라고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GM 쪽에서는 지금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토권과 관련된 논란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는은 노조와 함께 움직이는데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밖에 눈에 띄는 뉴스들 중에 한 가지만 더 전해주세요.
예. 2020년 이후에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번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번에 확정된
예.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뭔가 그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또 확정된 사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시행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은 그전에 이제 산업자본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법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모든 기업들이 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산 뭐 얼마 이상으로 제한을 하느냐, 이하로 제한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룹 전체 자산 중에서 정보통신사업 자회사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34% 지분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카카오, KT, 심지어 새로 네이버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조명은 씨가 뉴스를 읽다 보면 청년 실업률이라는 통계가 있던데 그럴 때 청년은 정확히 몇 살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한 걸로 보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프면 다 청춘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마음이 청년이면 청년인 거다 이런 말도 있지만 통계에서는 청년은 남녀 모두 만 15세부터 29세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건 뭐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야 나라별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실업자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요즘엔 좀 늘어나서 수십만 명 수준입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 900만 명 넘는 청년들은 다 직업이 있다는 말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직업이 있는 청년들은 그중에 절반도 안 되고 상당수의 청년들이 뭐냐면 이제 학생이라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느라고 도서관이나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잠시 쉬고 있거나 대부분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실업자로 분류가 되려면 지난 일주일간 한 번 이상 면접을 보러 갔는데도 취직이 안 됐을 때 그걸 실업자라고 하는데요. 그냥 학교 다니거나 취업 준비하거나 하면 구직 활동을 열심히 안 하는 걸로 간주하고 아 일자리 필요 없는 청년들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녀야 실업자다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청년 실업률을 따질 때 모두 그런 기준을 적용하자고 해서 합의가 돼서 그런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준만 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취업자는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취업자냐? 이것도 참 통계를 들여다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아르바이트도 취업자로 보냐? 아니면 최소한 4대 보험 되는 직장을 가야 취업자로 보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 되는 일을 하기만 하면 그 일이 아르바이트건 아니면 혼자 산에 가서 음료수를 파는 일이건 다 일자리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아침에 신문 배달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본인 생각에는 내가 실업자라고 생각할 텐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신문 배달이라는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인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식당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돈 안 받고 그냥 도와드린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18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정부는 그것도 그냥 일자리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부모님 식당에서 잠깐씩 일 도와드리면서 자격증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이 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부모님 하는 식당에서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청년 실업자가 되려면 젊은데 29세 이하인데 직업은 없어서 매주 여기저기 열심히 면접은 보러 다니는데 또 주머니에 돈은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1시간도 안 하는, 아르바이트를 1시간 이상 하면 그때는 또 실업자가 아니니까요. 1시간도 안 하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청년들만 청년 실업자라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너무 축소돼서 집계된다 하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경제 꽉 잡고 계신가요?
다음은 저희와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해지실 시간입니다. 9시 5분부터는 여성시대!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 매달 통계청에서 통계를 발표합니다만 1년 전보다 한 몇만 명씩 혹은 또 뭐 몇십만 명씩 취업자 수가 조금씩이라도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는 늘고 있는데 고용률과 실업률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또 통계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고용 통계들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겸임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취업 통계가 발표되면 여러 가지 중에 1년 전보다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신규 취업자 수를 주로 눈여겨 보더군요.
네네.
이게 근데 수치는 조금이나마 늘고는 있는데 네.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늘고 있으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고용 상황은 악화됐다고 해석을 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고용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뭐 수십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취업자 증감입니다.
예.
물론 신규 취업자라는 표현도 쓰지만 취업자 증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취업자 수가 작년 예를 들어 이번 달 9월이면 9월이 작년 9월에 비해서 취업자 규모가 얼마나 늘었느냐. 취업자 증가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근데 취업자 증가폭이 늘 플러스니까 이거 계속 개선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경제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인구도 이제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여전히 늘고 있고요.
네.
이런 전반도 어쩌면 자동차 수도 늘고 자산 가치도 늘고 모든 것이 늘어나는데 그 속도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이제 고용 시장이 악화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취업자가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하면 마이너스면 더 심각하지만 그 증가폭이라는 것이 줄어들어도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구가 늘고 일자리 필요한 사람이 계속 늘고 있으니
네.
어느 정도 꼭 늘어줘야 되는 건 있고 그 정도 늘어나는 건 우리 뭐 속된 말로 본전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본전이라는 수준이 그럼 어느 정도 늘어나면 아예 뭐 이만하면 됐어 아쉽지만 평균은 했어 이런 느낌인 겁니까?
그건 이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한 2년간 추이를 보면 취업자 증가 폭이 5만 명 증가했다, 10만 명 증가했다 뭐 이런 증가 폭이 있을 텐데
예.
그 증가 폭이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면. 고용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걱정하는 건 과거에 늘어나오던 매년 작년 이맘때보다는 이만큼 늘었다라고 하는 그 폭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걱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2년 동안
예.
계속 그 취업자 증가폭이 계속 줄어들고 어떤 경우는 뭐 거의 1997, 8년에 경험했던
예.
IMF 위기 직후 수준과 비슷해지는 경향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용시장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구 자체야 많이 늘고 계속 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인구 늘어나는 속도도 꽤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직업이 꼭 필요로 할 것 같은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별로 안 늘어난다. 그거는 뭐 2017년, 2018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나라는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도 된다는 어떤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인구 구조 변화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야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고용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통계의 기본은 만 15세 이상이면 모두 다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러면 인구 증가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취업자 증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업자 예. 증가폭 외에도 실업률이나 고용률 지표를 같이 어우러져서 확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걸 좀 보면 그럼 괜찮다고 보는 겁니까? 제가 아까 인구 구조를 여쭙는 이유가
네네.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긴 늘지만 늘어나는 인구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러면 일자리가 꼭 필요하시겠는가 저분들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영된 좋은 지표가 이제 고용률이라는 지표입니다.
예.
고용률은 이제 분모에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러고 이제 분자에 이제 취업자가 들어가는 형식이니까.
예.
아, 당연히 이제 그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에서는 이제 분모가 고용률과 실업률이 분모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그 분모에 있는 변화와 분자에 있는 변화가 어떤 속도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 우리나라의 15세 인구가 예를 들면 100명이라면
네.
그 중에서 무슨 직업이든 60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률은 60%.
네.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율로서 확인하는 것이
간단하네요.
정확하시겠죠. 네.
그러면 100명 중에 60명이 일하고 있어서 고용률이 60%면
네.
일하지 않는 사람은 40명이면 100명 중에 40명이 실업자다. 그럼 실업률이 40%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자, 그게 이제 많은 이제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률 더하기 실업률이 100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거든요. 근데 그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더해야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그런데 고용률 통계에서 취업자가 분자에 들어간다면
예.
분모에 있는 그 분모와 실업률 통계에서 분자의 실업자가 들어간다면 그 실업률에 있는 분모가 다른 거죠. 한쪽은 생산 가능 인구가 다 들어가고
예.
한쪽은 경제 활동 인구만 분모에 들어가니까 더했을 때 100이 될 수 없는 거라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네.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사실은 실업 상태, 직장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네.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될 것 같아서 자격증부터 따고 있으면 그분은 실업자일 텐데.
네네.
왜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은 겁니까?
네, 실업자의 정의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일자리가 주어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 일할 수 있다.
네.
다다음 달부터 일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수 없는
조금
겁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그분들은 예. 뺀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자격증 준비가 있다든가 중요한 뭐 해외 연수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안 되는 거고요. 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위한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는 거죠. 응시 원서를 넣는다든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취업을 준비하는 백수들 혹은 뭐 구직을 단념해버리는 단념자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실업자라고 체감할 수 있지만 실제 실업자의 정의에는 안 들어가고 이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간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계 자체가 그렇게 비교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중간에 갑자기 바꾸기도 그렇고 아무튼
네.
그래서 추이를 일단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